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있는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부패하게 만들며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의 지극히 중함을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보배로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렇게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영화롭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저 하늘과 별들과 바다와 산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고 그것을 관찰해보면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과 바다를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아름답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탐욕이 미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부패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창조에서 최고의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격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죄는 인간 자신에게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있는 인간의 대표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도 그 타락 아래에서 고통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창조에 나타나 있고 인간의 완전함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을 종말을 지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은 심히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오시다 보면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울러서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였습니까? 그의 말년의 삶을 보면 그는 많은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였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읽혀지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가를 계속적으로 읽혀지면서 모범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보다 준수하였고 겸손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그가 하나님이 충성되었다면 그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구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 비참함이 그의 삶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의 삶이 불행하였고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열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위한 곳으로 인식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비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것이 솔로몬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천국의 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여깁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기에는 바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러한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삶의 결론과 다르겠습니까? 사울이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그들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약속하고 주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결코 자기의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주의를 지극히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성경은 고대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 가운데 왜 이 성경만이 특별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으로 계시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특별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꿈이나 환상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성경을 읽자니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마음가운데 확신할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장애를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장애를 느끼면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정하신 설교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지극히 부적합한 사람이고 이것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말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듣게 하십니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설교자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 말씀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의 그 심겨진 영혼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서 떠났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 설교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포하신다.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지극히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전혀 말씀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고 유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헛된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극히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혼탁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지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일찍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욕심에 이끌림 바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사슬은 가득하고 말은 많지만 자신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수많은 시간들이 저에게 존재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헛되이 받는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얼마나 무익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들은 말씀들을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거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소돔성에서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천사가 그 손으로 이끌고 그 멸망의 성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서 멸망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롯의 아내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면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들은 멸망의 성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산의 동굴에 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부정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그녀는 타락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도달하였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뻔한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좋아합니다. 이해력이 가졌을 때는 아, 내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와 같은 약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헛되이 받는 시간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영적인 깨달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즉 설교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며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고 한 번만에 그것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으며 그렇게 행하겠으며 나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였고 죽은 자였고 부패한 자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의 짐을 나의 어깨에서 떼어버리시고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나를 얽매였던 죄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무덤덤하게 말하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불행한 자였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일어나고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타있던 나의 영혼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몸서리쳐지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탄성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아울러서 나에게 건강도 주셔야 하고 재물의 복도 주셔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셔야 하고 나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고 영적인 체험도 나에게 좀 신비로운 체험도 주실 때에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악됨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표범은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고 그 쓰이는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보다 탁월한 것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다윗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니 내가 이것을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로 주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돌보야 할 그와 같은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업과 직장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힘들지만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 직책 앞에서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을 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퇴보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고 있고 역사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강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이 직책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기뻐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거나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떠한가? 나의 아내는 어떠한가?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에게 항상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항상 말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의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스러움과 감미로움을 항상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존 번연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팔렸던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굉장히 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가져온 경건한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길 모퉁이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자신들의 소일거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들이 나눈 대화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 주셨던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모퉁이 반대편에서 벽에 기대어서 논팽이처럼 살고 있었던 이 번연이 마음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들, 보잘것없는 시골 아낙네들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 주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연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도 그녀들과 함께 이와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안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로 원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자주자주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모든 작은 은혜에서부터 큰 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비참한 멸망에 이르렀던 것들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비참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참으로 슬퍼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